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두 군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중에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자기의 정당한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갖고 싶은 욕망 자체를 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계명이니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 면에서 특이한 계명입니다. 우선 이 열 번째 계명은 일반 법,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이 실정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법으로서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은 일반 법에서도 금지 명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일반 법에는 없는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 중에 다른 계명과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것은 열 번째 계명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원칙적으로 이런 다른 계명들도 사람의 마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열 번째 계명이 특별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이 특이한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이 앞에 열거된 아홉 가지 계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왜 죽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소유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기 때문에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에 간음하게 되는 것이요.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죄, 이것도 역시 탐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우상들을 장식하는 금과 은을 탐하게 되면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열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경우 다른 계명도 함께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 번째 계명이 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죄가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실 열 번째 계명은 이 십계명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은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아니 사실은 세상 법으로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들은 죄가 성립되지도 않지요.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품든지 뭐 열 사람을 죽이든지 뭐 마음으로는 온갖 짓을 다 해도 그것을 알아낼 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것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을 죄로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는 것도 죄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면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백태클을 하면 퇴장이다 라는 규칙이 없으면 백태클 해도 뭐예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계명이 만약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의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아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계명 중에 하필 이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 예로 든 이유는 열 가지 계명 중에 이 열 번째 계명이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식하게 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성이라는 것이 무슨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는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내 속에서 대단한 힘으로 역사하는 무엇이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명령하는 이 율법을 거스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성의 특성입니다. 이처럼 죄는 탐내지 말라는 이런 율법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의 죄,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죄된 생각들이 만약에 그냥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여기 얼굴 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하고자 하는 마음, 의도, 어떤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탐욕을 필요 이상으로 갈망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좋아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과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정도가 점점 열렬해지면 그것을 가리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다 탐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부러워하고 갖기를 원하고 거기 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성욕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도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이유는 이 욕심의 도가 지나치거나 마땅히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요. 한국 사람 그 격언 중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뒤틀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없어지는 잡다한 그런 생각들은 탐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맞지만 그러나 대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갖다 보면 그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점점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생각, 공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적극적으로 무엇에 끌리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죄로 실행되게 되는 준비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반드시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이 어디에서 잉태되는 거 아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잉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음에 품고 바라는 바가 결국은 드러나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악한 욕망을 금하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되는데 뭘 살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밭에 이 악한 욕망이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늘 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 계속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정하고 마땅히 품지 않아야 될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인데 이 죄를 최초 범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하에 있을 필요가 없고 너도 하나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꾀었습니다. 하와는 이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했지요.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이상이라, 비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품지 않아야 될 생각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 벌써 하와의 마음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손을 뻗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실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아담의 타락한 마음 안에 그 부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할 때 이미 예를 들었지만 제임스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리문답에 보면 인간의 죄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라고 말할 때 따먹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따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그 마음속에서 생겨났을 때 이미 죄악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탐심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탐해야 되는가? 무엇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탐욕의 대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웃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내를 제일 앞에다가 위치시켜 놓았을까요? 십계명이 두 군데 나타나는데 어디도 나타나지요?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지만 신명기 5장에도 나타나지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십계명을 설명을 했을 때 이 신명기 51장에 보면 5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여기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고 그냥 곧바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탐내지 않아야 될 것 중에 이웃의 아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웃에게 속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아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아내 다음에 남종과 여종 그리고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지었던 그런 당시에 중요한 재산이었다 할 수 있지요. 성경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웃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탐함으로 결국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에 많은 불륜의 죄들이 범해지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탐심의 죄가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비디오나 인터넷이나 소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음란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다 이제 그냥 침노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가 제일 많이 범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의 대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돈과 재물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지요. 이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과 외투를 탐했고 결국은 그 마음의 탐심이 죄로 드러나서 시나을 산 외투,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나아만의 병을 엘리사가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었을 때 그의 종 게하시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아만을 뒤쫓아간 적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내 주인이 은 한 달란트와 옷 한 벌을 주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안 주고 그냥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취했고 결국 이 때문에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나아만은 게하시는 오히려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 바깥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탐욕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자신의 소유 얼마를 감추고 다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죄는 끊임없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 뇌물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하고 부당한 허가를 내어주는 일, 이런 일들은 뭐 TV를 켜면 그냥 매번 오르는 뉴스의 메뉴입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 뒤에는 항상 돈이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고 그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죄의 대가인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먼저 물질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카드 빚 갚기 위해서 그저 한 돈 천만 원 되는 거 열심히 본인이 일하면 그저 1, 2년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거 없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의 아내나 돈과 물질만을 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력이나 학력, 지위, 명예, 외모 이런 것들도 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같이 졸업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 다니냐 하니까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득 수준이 비슷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 샀다는 것입니다. 아, 그냥 속이 상하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늦게 들어온 저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해 갈 때 아, 또 마음에 그냥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런 탐심의 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분복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며 그 이상의 것을 넘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 나의 모든 삶의 처지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로 이런 일에 대한 참된 믿음 이것이 범사에 자족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만 그냥 이번에 해결이 되면 살겠다,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아 이제 됐다라는 말, 그런 어떤 생각 그것으로 그치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뭔가 허전해지지요. 이런 채울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자리 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이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유한한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아무리 담아도 만족이 있습니까? 사람은 욕망이라는 그릇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계속해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갑부처럼 돈 많은 저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 자체도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는 쾌락의 극치를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도 짓고 집도 크게 짓고 성전도 멋지게 짓고 여자들도 수백 명 두고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원하는 바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원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리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간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했는데 나도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런 그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그 소설 아시죠? 지금 아마 5권이 4권인가요? 4권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해리포터를 써서 일약 부호가 된 영국의 작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현재 영국에서 재산 순위가 122위고 여자로서는 9위입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아이의 우유값을 걱정할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쓴 이 소설이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 사람의 소설이 발간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뭐 1억 부씩 이렇게 팔려나갑니다. 대단한 책이죠. 그러나 롤링은 갑작스럽게 번 부와 명예가 결코 좋지만 않다는 사실을 알고 부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명예로 인해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너무나 작은 고통만으로 얻었다는 그 점에서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전에 그렇게 흉금 없이 지내던 그런 인간관계가 바뀌어져서 매사에 남의 눈을 의식해야만 되는 이런 점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제가 중앙일보에서 봤습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식까지 죽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 적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나왔다는 거지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기본이에요, 그냥. 그것이. 뭐,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그리고 자기가 번 소득으로 오랫동안 재산을 지니고 살다 보면, 자신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몇십 년 살다 보면 내가 앞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신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음에도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줄을 알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보면 마치 이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 빌려 쓰는 자처럼 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볼링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스링크에 가서 스케이트를 탈 때 되게 빌려신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두고 나옵니다. 그거 다 그냥 두고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무엇 하나 조그마한 귀고리 하나 그거 못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욕할 때 벌거벗은 몸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늘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나왔을 때 빈몸으로 나왔지. 갈 때도 딱 이렇게 내가 갈 건데 뭐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가져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목욕 시간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염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라서 염을 할 때 자주 따라 들어가고 또 그것을 제가 보는 것이 저에게 참 유익이 되어서 장례를 집행할 기회가 되면 저는 염을 할 때 늘 들어가서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의를 입혀가지고 동동동동 매가지고 관에 탁 넣고 딱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것이에요. 이 중에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탐심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마지막을 생각하십시오. 다 두고 간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탐심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탐내고 가지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의 성격, 그 특징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적 성격은 악한 욕망과 더러움과 음란과 탐심 이런 것들이니 신자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말해서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이 권고의 말씀은 우선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충동을 세상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순간순간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신자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를 죽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땅의 성격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늘 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늘 부인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요소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어 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좀 혼란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신자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놓고 뭐 또다시 와서 뭘 또 죽이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 때와 전혀 다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믿어서 그 영적 상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변화를 경험한 신자는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아는 자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데 그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구분 없이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신자로 하여금 이질적인 존재,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십니까? 이전의 최덕수가 아니라 달라진 그런 자로서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 비결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의지, 이것은 우리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묶고 돼지가 그 더러웠던 곳에 도로 눕는 이유는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만 그 본성이 바뀌어지면 그런 악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 지식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만을 갖는 것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나의 그 타락한 옛 본성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모든 말과 행실과 계획이 그저 뜬금없이 자기 본성에서 우러나온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자는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명령들,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겉으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드러나는 반면에 탐심은 마음속에 은밀히 저질러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심각성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우상숭배 죄를 비롯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 모든 온갖 죄를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늘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 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마음이 화나 미움이나 음행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로 끌려들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옳고 정당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를 잘 지켜주고 보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다 해도 인간의 마음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마음에 성결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된 생각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쫓아 이 모든 죄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악한 생각과 정욕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됩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탐심과 이 모든 사악한 잘못된 생각들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등한히 했을 때 오히려 그 죄의 세력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근절해 나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인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주인이 되시고 성인께서 우리의 마음을 억하여 주셔서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만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만 드려지고 성결한 상태가 되어 참으로 주의 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